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낯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런 사회를 꿈꾼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은 편안하게 일생을 마칠 수 있고 젊은이는 모두 직업이 있으며 여자는 다 시집갈 자리가 있고 어린이는 잘 자라날 수 있으며 과부, 호라비, 병든 자를 모두 사회가 봉양한다. 예. 괜찮은 비전이죠? 누가 말했을까요? 예, 기원전 한 500년경에 공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춘추전국시대에서 각 나라가 다 난립해 있던 그때 모든 사회가 하나 되고 한뜻으로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사회, 그것을 대동사회라고 부르면서 이런 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또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한탄하는 그러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큰 도가 사라졌으니 천하는 자기 집안만을 위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 대동사회를 향해서 큰 도를 붙잡고 함께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자기 집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했던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자신의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고 또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고 자기 지식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재물과 힘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런 사회를 소강사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소강, 작을 소, 평강, 강. 그래서 작은 평화를 누리는 사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강사회의 모습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 소강사회에서는 임금과 백성의 사이가 바르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고 형제가 화목하며 부부가 조화를 이룬다. 사실 이 소강사회만 되어도 세상은 그리 나쁘지 않은 괜찮은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렌, do you know? What? Yeah. 우리 중국 분이 계셔서 중국 분 앞에서 괜히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중국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중국을 제가 잠깐 경유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됐어요. 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성장이 무섭습니다.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이 2013년에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에서 중국의 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중국몽, 중거몽. 그게 바로 지금 공자가 말했던 소강사회 그리고 대동사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비전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중국 공산당이 창단된 지 100년 되는 해, 그게 4년 후 2021년입니다. 그때는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이때는 부강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천하위가, 천하위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천하위가는 아까 소강사에서 말한 자기 집안을 위하는 사회, 그러나 천하위공은 어떤 공공의 모든 복지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사회. 그래서 대동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의 꿈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된 연설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야기하는 시진핑의 모습에서 강한 중국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강한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힘을 가졌을 때 강하다고 강자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힘을 가진 강자가 그 힘을 바로 사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남용했을 때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꿈과 비전은 있지만 이 대동사회, 모두가 모두를 위하는 그런 대동사회의 비전, 그것은 정말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국가가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됩니다. 그 역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세워지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강한 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110세 때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당부의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6개의 구절인데 그 중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13번 사용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행하셨다. 여호수아는 자신은 이제 역사의 무대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자신이 직접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죠. 그들에게 철병거가 없고 숫자적인 어떤 열쇠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섰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작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수치와 통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치우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수루입니다. 떠나다, 외면하다, 피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떠나지 말라라는 당부입니다. 자, 이 표현은 아마 여러분도 좀 익숙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런 명령이었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따랐고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몸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남겨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 형통의 비결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깔아주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즘 그 외무부 장관의 표현처럼 second to none,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천하 무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써 그의 삶을 지켜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이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한 사람이 천명을 상대하는 강자가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은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을 국가 비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아닌 것입니다.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거룩한 강자들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한 작은 자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강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힘써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천, 천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렇고 또 이제 여름에 한국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적은 인원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참 숫자가 적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썰렁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일당 천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서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분들이 왜 이렇게 진짜 없죠? 예, 남자분들이 또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한마음으로 그런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시간,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는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하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남봉꾼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사랑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 한 분을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 이 선택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전 문화 속에서 섬기던 우상을 치워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 마지막 23장, 2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고별사를 하면서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 민족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과 혼인해서 서로 왕래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그들은 너희의 올무와 덫이 될 것이다. 오직 우상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남겼던 여호수아의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거룩하지 않은 세상의 문화를 떠나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용납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우상을 우리는 과감히 떠나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의지하는 그러한 작은 우상들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우리 22장 그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전, 나의 삶의 목표대로 사는 삶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에 성실한 것, 물론 그것도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소강사회의 행복만 누리다 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상상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싫은 사람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자가 공자가 말했던 모든 인류를 내 가족처럼 섬기는 대동사의 비전은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비전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보란듯이 하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동안 있으면서 제일 하기 힘들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사랑하라는 설교였어요. 처음에 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고 유대인을 향한 마음, 유대인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막 이렇게 혼자 열을 내면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일하고 있고 직장에서 얼마나 유대인들과 씨름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한 가지 사실만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사실 뭐 유대인들은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같이 있다 보면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근데 그냥 그것은 단순한 성경에 있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민족이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당대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끊어진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끝났다라고 이제 교회인 우리가 이들을 대신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의 사람도 남겨두셨다. 그리고 자신의 당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구원받은 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11장에서 또 나누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니라. 자, 아까 그 남은 자, 구원받은 자를 제외하고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유대인들, 구원을 경험한 유대인들, 그 작은 수에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사도행전의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바울의 설명이 있습니다. 13장 46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바울이 당시 터키 어떤 유대인 회당을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한국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국에게도, 인도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이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대신 그 자리에 접붙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감람나무의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진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접붙임을 할 때는 이 반대라고 합니다. 열매 맺기 원하는 나무의 그 가지, 그것을 돌감람나무에 붙여야지 원래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도시 사람이었고 이 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비유를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05년에 윌리엄 램세이라는 분의 글에 의하면 바울의 묘사가 너무나 정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늙어서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참 감람나무, 거기에 어린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게 되면 다시 나무의 수액이 왕성하게 나오면서 그 죽어가는 감람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진 궁극적인 이유는 죽어가는 참 감람나무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한 것은 이스라엘을 잘라내고 이방인만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살리지만 결국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어떤 원의 학자의 표현입니다. 접붙임을 위해서 그 참감람나무의 원가지 잘라내어졌던 그 원가지 한 2, 3년이 지나서 말라버린 그 원가지를 드릴로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다시 참감람나무 자기 나무 원래 나무에 접붙여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원가지가 접붙여졌을 때 이미 접붙여져서 수액을 받고 있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지를 보고 시기한다라고 그래요. 시기해서 수액을 내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말라지고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원가지들이 다시 수액을 받아서 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예학자는 믿는 사람도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4절 이하 보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느니라. 그들도 믿지 아니한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 바울의 표현대로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자기 나무에 접붙임 바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저의 가정이 이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또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또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입니다. 장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끊어진 곳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논리는 이들이 다시 회복될 때는 얼마나 더 큰 풍성함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그 풍성함이 새롭게 더 크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미 뭐 아시는 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3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형이 먼저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우리 가족에서 끊어진 그 자리에 제가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2대 독자가 되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는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교회를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형이 다시 살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형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면, 원래 그 자리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은 얼마나 더 풍성하게 되었을까? 얼마나 더 상처 없이, 아픔 없이 더 큰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끊어졌던 장자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육신의 형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던 하나님의 장자, 끊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접붙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온 지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교회의 성도 수는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유대인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작지만 강한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예배 공동체로 심어진 우리를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며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하나님께 살아난 그러한 시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숫자는 작지만 이곳에 여러분이 계시는 동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강한 강자들이 되기를, 그러한 강자들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로나 좌로나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섬기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말씀, 그 계명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강자의 조건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식만을 위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대동사회,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 그것을 심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